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애씀과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원함이나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해줘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명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들끼리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믿음 관계에서 서로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실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안 사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참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내가 그 행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한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면은 서로 자기의 그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가장 잊어버린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예요.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자리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소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할 자리인데 서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는 그게 보이는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또 안 보이고 그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체험합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쭉 듣고 계시다가 자신의 그 임재를 나타내시죠. 그러할 때 욥이 너무나 당황합니다.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입에다가 정말 손으로 입을 막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욥을 굳이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그 욥을 보고 친구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욥과 한 그 말들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잘못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그거는 아마 십중팔구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맞는 얘기예요. 내용이 틀렸다뿐이 아니라 우리 그 친구들이 말한 거를 얼마나 사실 잘 인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지금 그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하나님을 그 앞서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열심히 하나님 전한다고 하나님 가르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린다고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하나님을 앞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리시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전혀 똑같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도 내 안에서의 그 원래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는 내가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거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낳게 되고 싸움을 낳게 되고 혼돈을 낳게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내가 먹은 거예요. 내게 영양분이 되고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그리고 생기게 살 수 있는 역할을 내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먹은 음식을 토해서 남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 그게 약이 되고 힘이 되냐? 아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게 음식 주시는 이가 그 형제 안에도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들으면 되니까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들으라, 그분에게 그 순종하라, 그분을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그 사람, 그 형제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내 식으로의 그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나 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게 하심이 성령인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요한 2서에 보면은 부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녀라는 거는 부녀들도 아니고 부녀라는 건 어떤 사람이지요. 그래도 그 요한이 자기의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녀에게 쓰게 하셔서 쓰는 그러한 지금 배경이 그러한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막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가라사대하면 내가 하나님 돼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말이지,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어떤 거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어떤 거는 오히려 굉장히 거부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 왜 그러냐? 물론 듣는 사람의 귀,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그 원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게 해주세요. 틀려도 틀리다고 해도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말하는 우리가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침묵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혀를 다스려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써 있습니다. 정말 혀를 다스리면 온몸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 혀는요, 그 누구도 다스릴 자가 또 없다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을 딱 다물고서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말이 벌써 다 전달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게 그렇게 다스려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쪽 사람에겐 참아도 저쪽에 가서 다 얘기해요. 밖에 사람한테 안 해도 아내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고 뒷얘기하기 좋아하고 내 자랑하기 좋아하고 정말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도 노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어필하고 싶은 것,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가엽지요. 그렇게 해도 내가 뭐가 전달이 된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이해가 된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사랑받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알려진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꼭 무슨 그 욕구불만에 걸린 사람처럼, 허터증에 걸린 사람처럼 노상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아는 척 해야 되고 뭔가 말에 끼어들어야지, 거기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지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를 못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큰 병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무분별하고 어리석고 어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를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지혜자시고 전지전능하신 지식,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시고 그 해결도 갖고 계시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해결되는지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침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우리가 아는 척하고 우리가 거기서 오히려 해방을 놓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테레비 보고 막 떠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가만히 기다리죠. 성질이 급하거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은 테레비 꺼버리고서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방도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요. 시끄러워하고 정말 샤랍 하는 일이 없고요. 우리들 하는 일을 뭐 테레비 끄고 못 끄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이 변론할 때도 쭉 듣고 계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공간이 생겼을 때, 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좌정함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심을 듣고자 하는 좌정함이 필요해요.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좌정함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책 읽어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짝 맞춰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그 좌정함이 필요합니다. 요한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그 베드로나 사도들이 편지를 썼다는 거는 물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편지라는 방법을 썼나?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실제로 접하면 사실 참 실수하기 쉽지요. 혀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이라는 거는 사실 쓰고 지울 수도 있고요. 그보다도 더 생각하고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쓰게 하신 대로 하기가 훨씬 유용합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늦잖아요. 그 조금 늦은 템포, 붓을 들고 쓰는 그것 속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확 해버리는 거는 어떻게 그냥 쏟아지는 물처럼 자기도 절제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집안에 가두시고요. 그리고 입천장에 혀가 붙게 해서 벙어리 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줘서 말을 하게 할 때는 그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마 제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부러워한 게 그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벙어리가 되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이 그 말하게 하심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좀 주장 좀 해주세요. 왜? 자기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참 그거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지요. 사는 중에 나를 나대게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내가 약하고 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내 모습들 그러한 것 속에서 제가 그 자신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그 알게 된 것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에스겔처럼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할 말로서 실수하지 아니할 강권하심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함이 많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형제들을 이해하게 됐고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일심으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함으로 되지 않는 거를 안 거고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정말 그걸 부르짖어도 그것이 들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제가 저의 원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한 가지로 좋게 하는 저의 허물과 저의 비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면 저의 약함과 저의 그 비천함을 오히려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연습을 그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저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든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다든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한테 핀트가 잘 안 맞아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형제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갖게 되는 고통,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대한 그 좌절, 그러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같이 동료적으로 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무력하고 오히려 참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나처럼 됐을 때 같이 그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뛰는데 못 쫓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뛰지 못해요. 그 사람이 계속 잘하지 못해요. 그 사람도 저처럼 실수할 때가 있고 그 사람도 저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 사람도 저처럼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배치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꽃이 내가 왜 민들레냐, 내가 왜 해바라기냐, 내가 왜 장미냐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자기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예쁘게 피듯이 그 철에 맞춰서 그 자리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대로 살듯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배치가 있고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이러쿵저러쿵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좋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걸 나도 좋게 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으면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귀하다 그러면 나도 아멘. 나를 귀하게 보는 것이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연습을 안 하면요. 제가 남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처음에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들 참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하물며 하나님이 낳아준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지켜지지를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내 마음 때문에, 다른 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왜? 주님 계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이제 그 몰래 지하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마을에 가서 아주 시골인데 가가지고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 방에 모여서.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 고발하겠다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쩔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 술 취한 아들을 그냥 덥덥 껴안고서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가 술 주정을 하고서 막 고발한다고 펄펄 뛰다가 어떤 조그만 가느다른 남자가, 그 선교사님은 아주 몸이 가느시거든요. 그래서 가느다른 남자가 자기한테 덥복 자기를 안아가지고서 정말 안겨준 것처럼 돼가지고 사랑한다고 그 펑펑 눈물을 흘리니, 그 뜨겁게 눈물을 흘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정말 아무리 술이 쳤다가도 다 정신이 깼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나주셨고요. 그 아들이 하나님 영접했다는 얘기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마디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 영혼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늘 전체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 새와 나무들과 꽃들과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그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 전달을 해도 우리는 뭐예요?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없는 듯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함에 대해서 지금 정말 우리 새를 통해서 또 꽃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상대방에게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진짜 하늘에 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읽어집니다. 새의 노래가, 물소리가, 바람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심을 그 전달하는 그런 우리도 지금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다. 바울도 얼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남자가 지금 부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사랑하도록 강권하시고 사랑하도록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사랑이에요? 요한의 사랑이 아니라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지, 통로지, 내 사랑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 있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 계시고 믿음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를 사랑한다. 그 자녀들도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합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어떠한 그 뭐랄까 반짝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글이 아니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단어가 사랑이 무슨 핑크빛 무드 같고요. 말씀은 그냥 그 글 같고 지혜는 어떠한 깨달음 같고 또 우리의 겸손은 뭔가 급신거리는 것 같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와 세상에서 더럽혀진 세상에서의 그 단어가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다 뭐예요? 하늘에 속한 말들이에요. 근데 땅에 속한 것으로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잣대질을 하고 해석을 하면 벌써 말씀이 아니게 돼버려요. 지혜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라 그러는데 체중기에도 너무 무거우면 안 올라 저 바늘이 망가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잴라 그러면은 이 세상 무엇을 갖고서 잴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개미 머리만은 그러한 우리의 머리에 잣대를 갖고서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재며 그 음성을 우리의 이 육신의 귀로 어떻게 들으며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그 거룩한 분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그 살아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왜? 그분이 실제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예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나 줍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오늘도 뭐 좋은 거를 받고 썩지 않는 거를 받고 신령한 걸 받고 뭔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아무 우리 스스로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돌보시기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분이 해주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가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정말 상으로도 값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심은 아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뒹굴어도 그것 갖고 내 혀 하나가 다스려지지 않고 내 마음 하나가 지켜지지 않고 내 생각 하나가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 안 짓기 원하는데요.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생각하기도 전에 의식하기도 전에 말은 튀어나가 버리고 생각은 꼬리꼬리 물고 우리의 마음은 뭐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임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시고 가장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심이고 그것이 사랑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자꾸 죄를 져요. 너무나 너무나 죄송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셨죠. 저에게 실망하셨죠. 또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실망한 일이 없다.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일을 시작했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것에 대해서 너는 다만 믿어라.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평강. 평강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내 마음에 흡족하면 가져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을 때,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평강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보장이 없어요. 구름 하나가 끼어도 우리는 금방 마음이 흩어지고요. 평강이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밖에서는 천둥이 치나 빗바람이 치나 어떤 폭풍우가 내리나 눈보라가 치나 상관없이 그분의 그 품 안에서 그분이 나를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가져진 그 평강은 그분과의 이어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하나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너에게 내 평강을 주느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내가 찔림받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행위로는 그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평강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십자가에서 그 나타난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동될 때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아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고 할 일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가지신 마음과 그분이 내게 해주신 것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우린 평강한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평강 다 깨진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실수 없이 하고 계시고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시리라.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해?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행위예요. 믿음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키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하나됨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행위예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참 심히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 내 말을 들어줬구나 하는 그러한 우월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함이 그 행하는 자의 행복이 되고 그 행하는 자의 영생이 되고 평강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말 들어주면 내 말 들어줬다는 그것 때문에 기쁘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지 안한지 이전에 우린 그 결과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 말을 들어줬다는 그 자체로 기분이 좋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것을 안 들어줬다는 것 자체로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가 내 말대로 다 들어줬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지라 그러면 우리는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론 얘기하죠. 좋은 거 주기 원하고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그 아이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에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이가 그 눈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아파서 지금 그 선글라스를 끼고 한 달을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전에 그 눈이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육안의 눈을 갖고서 보고 느끼고 하는 거는 참 유혹받기도 쉽고 비판하기도 쉽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빠른지 모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보고 자꾸 눈 감으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하도 그냥 애하고 사는 데에 급급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자꾸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아, 난 성경도 다 못 외는데 어떡하나. 누가 나한테 성경 옆에서 읽어주고 하나님 얘기해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나. 의사한테 그 걱정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그 약한 눈이라도 일단은 성경 볼 수 있고 눈 뜨고 이러고 살 수가 있는데요. 저 하나님 자비라 생각해요. 그러나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또 어떠한 일로서 병으로서 앞을 못 보는 형제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또 하나님만 생각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한테 자정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유혹을 그만큼 덜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뭐가 복된지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뭐가 복되냐 비교도 아니고 어떠한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복돼요. 주님하고 있으면 복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면 복된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건강도 어떠한 부유도 부여함도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권세 어떠한 미모도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것은 없습니다. 착각하고 그것은 잠깐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있지만 그것은 보장도 안 되고 영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좋아하지만 그 태어나서 좋아하는 그 아기가 결국 아무리 장수해도 나이 들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요. 좋은 일만 겪어요? 아니요. 그런데 요한이 그 부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요한이 잘 가르쳐서 잘 산다.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남이 잘 사는 게 기쁜 것이 우리 주 안이에요. 왜? 결국은 다 성령님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냥 좋고요. 예수님 안에서 잘 산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픈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들의 심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강권해서 사람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사람이 나보다 나아지는 거를 기뻐하고 그 사람이 복받는 걸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교회끼리도 경쟁을 하고 형제끼리도 경쟁을 하고 나 옳다고 서로 비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는 성령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지금 내 말 들어줘서 기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살면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생기 있게 잘 사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왜 여러 사람이어야 기뻐요? 애 하나가 아프다가 조금 나아지면 그게 기쁜 거고, 울던 자식이 빵껏 웃으면 그것으로 기쁜 거고, 못 일어났던 자식이 눈을 떠서 고개를 들면 그게 기쁜 거고, 아까 우리가 맹인 얘기를 했지만 안 보이던 눈이 뜨게 되면 기쁜 것이요, 앉은뱅이가 일었으면 기쁜 거고, 그런 거지. 왜 많이여야 되고 모두여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면 우리가 기쁨이 매일 있을 텐데. 우리 왜 그 남학신과 우산장사 그 얘기 알지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장사하는 자식 걱정하고, 아니 그걸로 기뻐하고, 남학신 파는 아이는 저기 날이 갰을 때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반대로 살잖아요. 비 오는 날은 남학신 장사하는 자식 걱정하고, 갠 날은 우산 파는 자식 걱정하는 그런 식의 삶을 많이 삽니다. 참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참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그 못지않게 더 많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조금만 좋아져도, 조금만 나아져도, 조금만 편해져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참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그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고 계시고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심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의 지금의 신앙, 지금의 사랑, 지금의 가진 소망을 바울의 잣대에다가 대면 그거는 아주 어린 것이요, 그것은 참 잘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아직도 이방 문화와 이방 습관을 잔뜩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 무분별하고 혼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이 거듭났다, 그들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 그거 하나로 그냥 감사하고 그거 하나로 그냥 기뻐하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부녀들이 부녀 자식들이 자녀들이 계명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살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인생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성령님을 좇아서 사는 그 행위가 나타나면 성령님 계시다지요. 그리고 성령님을 좇아서 사는 실질적인 삶이 있다. 한 살짜리가 한 살짜리일 때 기뻐하고 두 살짜리 기뻐하면 좋은데 왜 우리 아이는 빨리 안 자라? 왜 우리 아이는 빨리 기저귀 안 떼? 왜 우리 아이는 빨리 말 안 해?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교하고 자기의 그 시간에 빨리 끌으려고.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제 동생 중에 하나는 아이가 굉장히 크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걔가 빨리 자라서 항상 그 아기 때에 예뻐하고 그것이 오래 즐기지를 못하고 빨리 자라서 속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처럼 하나님은 우리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대요. 우리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냥 언제든지 후하게 아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한테 뭐를 선물했을 때 그 아이가 그 받은 것으로 막 기뻐하면 좋아하고 또 주고 싶어하지요. 그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유익한지 뭐한지도 모르고 내가 그 기뻐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자꾸 물건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정도를 몰라요. 그래서 애를 스포일시킬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산다는 것은요, 너무하다는 게 없어요. 생기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다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는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있는 자세예요. 또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가운데 행하는 거는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써서 되는 사랑이 아니라요. 노력하고 애쓰고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나를 내어드림이 필요하고요. 또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서로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야 하고 그거 갖고 막 잽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나를 따라오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얼마나 나를 가려야 되고 나를 감추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타날 만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려오심을 받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시고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게 섞으면요, 빛이 뭔가 이상한 빛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빛이 아니라, 투명한 빛이 아니라, 색안경의 빛이 되고요. 뭔가 현란시키는, 굉장히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분위기는 조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빛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다 벌거숭이 돼서 죄를 밝혀주고 죄를 씻겨주는 빛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은 안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내가 괜찮아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아는 사람은 나한테는 다 괜찮아 괜찮아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엄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아는 척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냥 선입관으로 들은 어떤 그 편견으로 다 정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거하라.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입에서 그 계명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도 지금 계신 하나님의 임재,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따라갈 수가 없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 따르기 원하지만 우왕좌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사랑이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주님을 누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따르게 하시고 나의 원함이 아닌 성령님의 그 소욕을 좇아서 오직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자신을 드리고 말씀대로 이루소서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